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6월 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네. 안녕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요?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아 월요일이고.
아 내가 왜 약간 오늘 좀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이유를 찾았어.
월요일이라 그렇다.
네.
그래요. 아직 4일 더 일해야 되니까 힘내주실래요?
이제 공휴일도 없다면서요. 당분간 쉴 수 있는.
아 그래요?
그러지 않았어.
주말밖에 희망이 없구나.
네. 아 이거 진짜 너무 쓸데없는 얘기다.
그러네.
네.
예. 그래도 여러분 다 힘차게 여름 휴가까지 한번 버텨봅시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이제 네. 정말 본격적으로 여름이 오려나? 생각이 돼요.
맨날 날씨 얘기하죠. 이거 우리 오프닝만 모아서 365일 이렇게 해보면 계절의 변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월요일에 녹음하고 있고 여러분은 아마 화요일이시겠죠? 화요일은 어떤가요? 좀 나아지셨나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나아졌겠죠?
나아지셨길. 오늘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또 IT 업계 이야기 하려고 중앙일보 팩폴팀 김정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약간 인사가 짧네요.
아니 김 기자도 월요일이라 그래요.
맞아. 우리 네. 다 월요일이니까.
뭐 저 소개해야 되나요?
부이.
김정민 기자.
내가 김정민이다.
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뭐 어떻게 지냈어요? 뭐 근황 전할 게 있나요?
날씨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좀 알리고 싶은, 홍보하고 싶은 요즘 활동이 있었나요?
아, 홍보 또 제가 또 네. 오늘 준비한 거에 중간중간 구석구석.
아, 그래요?
아, 쏙쏙.
네. 아, 네네. 아,
있군요.
네,
계획이 있군요.
저희 이제 팩플레터에 썼던 그런 내용들로 오늘 내용을 또 알차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네, 더 먼저 만나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팩플레터를 또 구독을 해주시면 네, 생생한 네. IT 산업계 소식을 매주 받아보실 수 그래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무래도 듣똑나가 저희가 텍스트 서비스가 또 안 되다 보니까 뭐 김정민 기자가 오늘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뭐 팩플레터를 구독하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주제를 두 가지를 좀 부탁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김정민 기자가 팩플레터로도 한번 좀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 전문직 영역에 어떤 플랫폼이 들어가서 거기서 또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이슈가 또 있길래 그걸 일단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이야기인데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빅테크들 반독점 규제 이야기를 좀 준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요 로톡으로 대표되는 전문직 영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플랫폼 이야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로톡 하면은 뭐 리걸테크 기업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리걸테크가 그럼 뭐냐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요즘 뒤에 테크 붙은 신조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재테크. 뭐, 예.
갑자기 재테크로?
재테크.
예, 기술이라는 의미에서는 재테크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산업의 테크로 보자면은 뭐 에듀테크 이런 거 있고 프롭테크, 부동산에 이제 뭐 기술을 붙인 그리고 뭐 농업의 테크를 또 붙인 에그테크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사실 기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괜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그냥 그 분야의 좀 모바일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또 약간의 인공지능이 또 들어가줘야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인공지능이 어떤 그 분야의 반복 작업이나 아니면 인간의 좀 감에 의존해서 전문가들의 감에 의존해서 처리했던 영역을 데이터로 좀 쉽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해주게 되는 그런 어떤 혁신 과정에는 다 테크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걸 테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조 시장이 일반인 분들 기준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제 전문 용어도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어느 정도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률 사무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서를 검토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AI에게 어느 정도는 맡기는 거. 이거를 이제 큰 범위에서 리걸테크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좀 작은 시장이 이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중개해 주는 플랫폼이거든요. 로톡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리걸테크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그런 이야기 막 속된 말로 하잖아요. 한국 살면서 아는 변호사 뭐 아는 의사 맞아요.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
그때 왜 기시감이 들죠? 언젠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나 봐요,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네, 일단 너무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그만큼 좀 이 정보 비대칭성이 좀 큰 분야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뭔가 일에 처했을 때 어떻게 좀 좋은 변호사 어떻게 소개받지 이런 고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페인 포인트를 좀 차관해서 로톡이라는 플랫폼이 탄생한 건가 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살면서 변호사 의사 알면 좋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내 주위에 어떻게 늘 변호사랑 의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변호사가 필요할 때 여기 와서 검색을 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뭐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내걸었던 서비스가 로톡이고요. 이 로톡이 이제 요새 지금 변호사 협회에 좀 타깃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타깃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로톡에 좀 창업하게 된 이유를 먼저 아셔야 편할 것 같은데 방금 이제 홍상지 기자님이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로톡은요, 로스쿨을 다니던 대표랑, 이제, 김보난 대표랑, 맥킨지 컨설팅 다니던, 이제, 정재성 부대표가 2012년에 창업을 해서, 2014년에 내놓은 서비스인데요.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로스쿨이 이제 막 도입이 되고, 변호사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정보 비대칭 시장이잖아요. 대표적인 법률 서비스 시장이. 이거를 경제학에서 레몬 마켓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몬 마켓은 소비자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소비자가 그 속을 알 수 없고, 막상 깨물면 이제.
엄청 샤워.
네. 엄청 신. 그래서 이제 정보 비대칭 시장을 이제 레몬 마켓이라고 해요.
중고차 시장 같은
네, 맞아요.
마켓이라고.
근데 네, 이 시장을 커졌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피치 마켓. 그러니까 과즙이 풍부한. 그러니까 딱 소비자들이 굉장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맛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피치 마켓으로 바꾸자라는 게 처음에 로톡을 시작한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법조 하면은 법조계 하면 굉장한 진입 장벽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아는 변호사 없고 이럴 땐 특히. 근데 이게 처음엔 로톡도 여느 스타트업처럼 지지부진했어요. 그냥 아 변호사들 몇 명 들어와 있는 스타트업인가 보다 이랬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이러면서 전문가 상담 서비스, 비대면 상담 서비스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톡도 이제 열심히 뭐 배우 박성웅 씨를 모델로 기용을 한다든지 뭐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최근에 굉장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플랫폼이. 그러니까 숫자로도 말씀을 드려야죠. 누적 방문자가 1,863만 명이 됐고요. 네, 상담 성사된 게 48만 건이 되었어요.
실제로 48만 건이 여기서 만남을 이뤄서 네, 수임을 이게,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수임으로 딱 이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로톡의 서비스가 이런 거거든요. 15분 전화 상담, 30분 방문 상담 이런 상담 서비스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다 누적한 게 48만 건이에요. 딱 사건 수임까지 이어진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또 로톡이 성장세에 있다 보니까 변호사분들도 의식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변호사 수도 코로나 이후에 10달 동안에 2천 명 정도 있던 게 거의 4천 명 가까이 두 배로 불어났습니다. 3,966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한 13에서 14% 정도 되는 변호사들이 로톡에 들어와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로톡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로톡과 어쨌든 그런 계약을 맺은 뭐 한 여기 몇 명이죠? 한 4천 명 정도 되는 변호사들 중에서 내가 지금 서비스 받고 싶은 뭐 상담 받고 싶은 그런 상담을 주로 하는 변호사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그분한테 이제 상담 요청을 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예요.
네. 근데 4,000명의 변호사들이 모두 다 뭐 균일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전문 분야가 또 있잖아요. 네. 변호사는. 그래서 뭐 이혼 상담은 이혼 상담 변호사들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분류가 또 되어 있고 뭐 성 고충과 관련된 것도 거기서 그렇게 또 분류가 돼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전문 분야별로 분류가 돼 있고요. 뭐 기존 후기라든지 아니면 별점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난 상담 사례들 이런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개 서비스가 된 거죠.
약간 숨고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뭔가 문제 잡을 만한 게 있나요, 이 서비스에?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단체라고 하면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변협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변호사라면 무조건 변협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변호사법에, 그러니까 규정보다 상위에 있는 변호사법에 비변호사와 변호사는 동업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왜 생긴 거냐면은 변호사는 이제 돈을 쫓는 순간 전문성을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변호사 업계의 기본적인 직업 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에 종속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그런 사건들을 계속 알선을 받다 보면은 진짜 계속 돈을 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조항으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삼은 거예요. 로톡이라는 서비스가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 본인이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변호사들을 광고해주기 시작하는 게 변호사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파란이 일었던 거죠.
그게 진짜 이유인가요? 진짜 이유라고 물어보면 좀 대답하기 네. 곤란하겠지만 좀 더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 네. 오늘 녹음하고 있는 오늘도 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헌법 맞아요. 소원을 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조금 차근차근 시간 순서대로 좀 한 번 더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이제 뒤에 배경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시간 순서대로 좀 과정을 나열을 하자면은 변호사 업계가 이제 로톡을 좀 경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경계 수준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5월 3일에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이라는 규정을 전부 개정을 해버리는데 이 전부 개정안의 핵심 골자가 뭐냐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제 변호사랑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기업명 등을 표시하고 변호사를 또 연결, 광고 홍보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아닌데 판결 결과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거 세 개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하는 기업이나 뭐 어떤 플랫폼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이제 뭐 제명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완벽하게 로톡을 노린 법안 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결과 예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대가 광고비를 받고 이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서비스는 대한민국에 지금 로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로톡 하나만을 딱 핀포인트로 노린 법안 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게 되는지는 제가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로톡도 당연히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서울변호사협회가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랑 입장을 같이 하는 이익단체인데 여기가 이제 또 지난주에 공문으로 변호사들한테 로톡 탈퇴 방법을 안내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탈퇴를 해라. 라고.
로톡이라는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맞아요,
거네요. 이런
맞아요.
것들은.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 하려면 로톡 활동하지 마라라는 게 변호사 단체의 공식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로톡은 이제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법 소원을 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로톡에서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변호사 60명과 함께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를 하고요. 신청을 하고요. 또 배경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사실 시작이 제가 로스쿨 도입 때 쯤 해가지고 로톡이 창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시작이 됐냐면 변호사들이 왜 로톡을 경계하게 됐냐면은 지금 법률 서비스 시장에 변호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내 최초 변호사가 탄생하고 그 1만 명, 전체 시장의 변호사가 1만 명이 되는데 100년 걸렸거든요. 근데 최근 5년 만에 로스쿨 도입 이후로 1만 명이 늘어서 지금 총 3만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만 명이 되는데 100년 걸렸는데 1만 명이 느는데 5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이 혼란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감은 똑같은데 사람만 엄청 많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직업의 영역 자체도 뭐 세무사나 노무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은 늘었는데 맡을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하나가 안 그래도 치열한 변호사 시장을 장악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플랫폼의 반기를 드시는 이제 변호사분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플랫폼의 성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한번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은 플랫폼이 정하는 룰대로 모든 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가령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를 생각한다면 소비자가 무언가 민원을 제기해서 바꿀 수야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글이나 네이버가 정하는 룰대로 그 검색을 하거나 따라가거나 결과를 받게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변호사는 특히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직역인데 그게 이제 플랫폼에 들어간 이후에 플랫폼의 룰대로 값이 자신들의 이제 전문 지식의 가치가 값이 정해지고 그 뭐 많은 변호사들이 또 이제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면은 부르는 대로 광고비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게 더 지금도 치열한데 더 이제 치열한 과열 경쟁 양상을 만들 거라고 미리 좀 이렇게 앞서서 막으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플랫폼이 더 커지기 전에.
이 플랫폼이 더 커지기 전에.
근데 확실히 그런 면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미디어만 해도 사실 최근에 유튜버들이 뉴스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들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부르는 값에 따라서 광고비가 정해지고 뭔가 본인들이 또 얼마나 힘들게 얻으셨습니까? 전문 자격을. 그런 전문 자격의 가치가 플랫폼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거 자체를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민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변호사분들은. 그러니까 음식점들이 지금 리뷰에 굉장히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간 우리 소비자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이 약간은 부족한 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이랑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우려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소비자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플랫폼의 룰에 이렇게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플랫폼의 독식 자체를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거든요.
네. 로톡 측의 주장은 아까 헌법소원 낸 이유처럼 영업의 자유가 있다 이런 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플랫폼에서는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레몬마켓을 피치마켓으로였잖아요. 소비자들이 이제껏 변호사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었냐. 변호사들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 소비자 평가를 받아야 맞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핵심 골자인 거고요. 왜냐하면 또 변협이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에 대한 평가를 본인들이 내거든요. 매년.
아, 그래요?
네. 근데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시장인 거죠. 그리고 더 약간 직역 이기주의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로톡 입장에서는 그 상담 서비스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자체도 굉장히 본인들이 시장의 파이를 키웠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은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기본적인 예전 룰은 이 사람이 나에게 사건을 소비자가 나에게 사건을 맡길지 안 맡길지 모르기 때문에 상담은 무료로 해주는 게 약간 관행 같은 거였는데 로톡을 통해서 상담을 연결받게 되면은 뭐 15분 전화 상담을 해주는 거든 30분 방문 상담을 해주는 거든 유료가 된 거예요 상담이. 근데 로톡은 거기서 수수료를 전혀 가져가지 않고 상담료만 이제 소비자와 변호사 사이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유료라는 문화를 로톡이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톡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형평성인데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변호사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많이 봤어요. 유튜브 하는 변호사들도 요즘 그쵸, 많더라고요.
그쵸.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네. 근데 이거는 괜찮거든요. 변협의 해석에 따르면.
아.
왜 괜찮냐면 변호사들이 본인이 돈을 내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책임져서 광고를 하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법률 전문 플랫폼이랑 그냥 일반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랑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네이버나 유튜브는 그냥 진짜 플랫폼이 존재하고 변호사들이 알아서 찾아간다라는 거고, 로톡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법률 시장을 다 장악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약간 애매하네요.
애매해요. 미묘해요. 굉장히 미묘한데, 이게, 이제, 변협이나 서울변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로톡이 가장 문제시 하는 게 뭐냐면, 로톡이 광고를 할 때, 그러니까 다른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는 변호사 땡땡땡을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변호사를 찾아오세요라고. 근데 로톡은 광고를 할 때 로톡의 땡땡땡 변호사라고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개개인을 광고해주는 플랫폼이 아니라 로톡 자체를 광고해주는 플랫폼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걸까요? 예를 들어 김정민 변호사 개인을 홍보한다고 해서 김정민 변호사가 어떤 대한민국 변호사 업계의 대표 브랜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로톡 같은 플랫폼이 광고를 하면서 점점 막 이렇게 새가 커지면 그게 어떤 변호사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플랫폼이 될까 네. 겁이 나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로톡 없이는 변호사 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약간 이런 걸 우려하시는.
근데 변호사라고 해서 다 반대만 할 것 네. 같지는 않은데요.
이미 어때요? 이걸 활용하고 그러니까 있는 변호사들
4,000명이
있을 것 같은.
이미 가입을
네,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로톡을 취재하면서 만난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약간 본인이 처한 입장이랑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많이 달랐는데 그러니까 가령 대형 로펌이나 뭐 기업이나 병원 소속의 사내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있기 때문에 로톡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문제 자체에 관심이 아예 별로 없습니다.
아, 네. 참.
네.
어느 업계든 이렇게.
다 똑같아요.
네. 그렇네요.
근데 또 변시생이나 그러니까 갓 변시를 통과해서 이제 막 갓 초임 변호사가 된 그런 변호사들을 만나보면은 뭔가 이런 변협에 대한 불신 자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협의 정책을 다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엔 변협이 약간 로스쿨 초기에 비교적 쉽게 변호사가 돼서 후배들 사다리 걷어차기하고 있는 이익단체로 보이는 거예요.
아, 또 그런 갈등이 내재돼 있군요. 네.
왜냐하면 변협이 지금까지 합격률을 계속 줄여오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받았던 혜택을 후배 변호사들은 받지 못하게 하는 식의 정책을 많이 펴왔기 때문에 그 변협의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싶다. 약간 이런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전관 출신이나 약간 변호사 업계에서 이미 또 시장에서 큰 이름이 된 거물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도 역시 네, 로톡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약간 점잖은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는 광고 플랫폼 하나에 목매달지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아, 굳이 이런 소음을 만들지 말고 갈 길 가자 이런. 또.
그렇죠. 근데 이제 로톡에 가장 반대하는 층이 어디냐면 플랫폼의 성격도 알고 그러니까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했을 때 부작용도 알고 변호사 시장 전체의 이제 공급 과잉 문제 시장이 너무 치열한 문제도 잘 알고 있는 이제 3040 변호사들 있죠. 그들이 이제 가장 로톡을 경계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변협과 서울변회 같은 이제 핵심 변호사 이익단체의 핵심 중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역할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로톡을 경계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호사 업계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지만 대표하는 목소리는 이제 로톡 반대로 나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대항 변호사 협회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네. 사람들이 방금 김정민 기자가 이야기해준 그런 변호사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변호사들도 아까 김정민 기자가 얘기했듯이 확 수가 늘어나면서 되게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막 갓 변호사 됐는데 지금 당장 나를 알리고 홍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이들한테는 로톡이 되게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이 시장의 변화와 플랫폼의 등장이 얽혀서 이런 갈등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다 있었어요. 제가 팩풀 레터를 취재하면서 7명의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중에 5명이 배민 예시를 들면서 플랫폼이 근데 우리 업계에 들어오는 건 반대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변협의 정책이나 그런 거에 완벽하게 공감은 못하고 로톡의 순기능이 있는 것도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플랫폼이 변호사 업계 전체를 장악하는 거는 충분히 경계할 만하고 그냥 거부감이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배민하고 100% 비교를 하기는 어렵긴 어렵죠. 하겠지만 업계 특징이
어려워요.
또 다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되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소비자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은 되게 많이 폐쇄적이긴 했잖아요. 이 업계 자체가. 그래서
맞아요.
뭐 내가 어떻게 뭘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진짜 아는 변호사가 없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한번 요 변호사 업계가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까 사실 좀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맞아요.
늘 그래요. 김정민 기자랑 IT 이야기하다 보면 소비자로서의 입장인 나와 또 나도 업계의 종사자잖아요. 네. 네, 이 업계의 이야기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로톡에서도 그러니까 배민 같은 경우에는 그 업주분들한테 뭐 다양한 이제 이런 광고비를 막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뭐 상위에 올려주기도 하고 뭐 좀 밑에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로톡 비슷한 거예요.
아 울트라콜 막 이런 거요.
그러니까
로톡 네. 비슷해요. 아. 그래서 변호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로톡이 광고비를 받고 상위에 노출해주거든요.
아, 그렇겠지.
네,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광고 플랫폼이거든요.
그렇겠지.
로톡은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5점을 줬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5점 변호사인 게 아니, 5점? 그러니까 5점 변호사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보기엔 그냥 자본에 종속되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저기서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도 광고비 많이 땡겨오면은 로톡에 상위 노출되고 소비자들 다 끌어올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로톡을 먼저 뿌리를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로톡에서는 항변을 하죠, 당연히. 광고비의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노출 순서를 정하는 건 아니고 광고비를 낸 변호사와 안 낸 변호사에만 구분을 두고 낸 변호사는 랜덤으로 노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뭐 사실상 다 몇 푼이라도 내세요라는 네. 끊어라 아닌가 싶기도
맞아요.
하고요. 의료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정확히는 성형외과 업계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강남언니, 바위톡 이런 미용 의료 플랫폼이랑 또 의료계가 갈등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여기도 이제 결국 광고 규정의 문제인데요. 의료 광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료 광고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뭐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특히 병원 광고, 특히 또 성형외과 광고는 더 이제 심하게 타이트한 편인데, 뭐 쉬운 예로 쉽게 성형 광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뭐 땡땡 병원은 다릅니다. 뭐 아니면 디테일의 차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의료법상으로 다 불법이거든요.
어, 그래요?
왜냐면 다른 의료진과의 의술 비교가 금지되어 있어요.
아,
법에.
그렇구나.
근데 이게 뭐 완벽하게 이런 표현 자체가 100% 불법이다 이건 아니고, 또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에서 좀 어느 정도는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의료 광고를 내줄지 말지 사전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어요. 자율기구인데 그 자율기구 구성이 의협이랑, 그러니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이렇게 세 협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이 자율기구가 심의를 하게 됐냐면은, 처음엔 정부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하는 게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 자율기구가 맡게 된 거예요. 의사들 사이의 자율기구가. 근데 이 사전 심의 대상이 처음엔 지금 이제 의료법이 좀 낡아서 신문이나 뭐 잡지나 옥외 광고, TV 광고 이런 거는 다 의료법 적용 대상이었는데, 강남언니나 바비톡 같은 작은 플랫폼들, 스타트업들은 심의 대상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심의 대상에 안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광고가 너무 과열된 양상으로 그 플랫폼 안에서만 약간 무법지대처럼 너무나 많고 심한 광고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협에서는 이제 복지부랑 국회를 설득을 해서 이제 강남원이나 바비톡 같은 작은 인터넷 매체들도 다 사전 심의 대상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정부랑 국회도 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뭐 신문이나 잡지는 안 되는데 뭐 앱은 다 되고,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 시행령 개정이나 이제 법안 발의 같은 걸 다 준비를 하거나 했는데, 그러니까 의협의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들은 다 불법 의료 광고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법 플랫폼이라고 아예 굉장히 강경하게 선을 긋고 있고요. 그런 과도한 성형 선전이 약간 또 소비자들, 그러니까 환자들의 생명이랑 직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 성형을 받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심한 경우에 이제 목숨을 잃기까지 하니까, 이제 그런 생명 윤리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건데, 플랫폼이 반대를 하는 이유도 굉장히 타당해요.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왜 타당하냐면, 이들도 이제 광고 심의 대상에 자기들이 포함되는 것 자체에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란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심의 통과 기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협이랑 치의사협회랑 한의사협회가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심의 기준은 뭐 시민단체나 이런 다른 여러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정하긴 하지만, 결국 심사 자체는 그 자율기구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율기구의 심의가 너무 자의적이고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이를테면 약간 입술 필러나 레이저 리프팅,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 같잖아요.
네.
근데 이런 단어를 못 쓰게 하고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그러게요? 되지?
그 표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와보세요. 이렇게만
일단 한번 와보세요.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듣다 보면 되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네.
뭐 과장, 최상급, 비교급 표현 이런 거를 의료 광고에 쓰는 것도 안 돼서 동의어끼리도 약간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비수술 이건 쓸 수 있는데 항노화랑 수술 없이는 못 써요.
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리고 그 지하철에 가면 성형외과 광고 많잖아요. 근데
네.
모델들 이제 팔뚝 노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민소매를 입고 있는 모델이라든지 팔뚝 노출 너무 선정적이다. 안 돼. 심의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심의는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의 받아야 되는 건 우리도 네. 맞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 심의 기구 자체가 조금
기준 자체가 굉장히 일관적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 의사협회에서 네. 이제 정한 룰이다 보니까 이걸 따르는 것이 맞지 않다 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리고 불법 플랫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의료법에서는 그냥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으로만 경고를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풀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율기구가 훨씬 더 타이트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도 괜찮다 하고 법도 괜찮다 하는데 너네가 뭔데 자율기구가 다 이걸 막고 있냐라는 주장이 가장 좀 핵심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사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이건 소비자 후생을 생각해도 그렇고 플랫폼 입장에서도 되게 저도 설득이 됐던 논리인데 소비자 후기랑 시술 가격 기재가 안 돼요. 그 자율기구의 심의 기준에 맞추려면.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후기 못 쓰고요. 가격 기재 못 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강남 언니나 바비톡 같은 경우는 광고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광고 플랫폼에서 후기도 못 쓰고 가격도 못 쓰면은 그게 어떻게 광고 플랫폼입니까? 그냥 상업 망하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의협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가격을 기재하면은 가격을 기재하고 후기를 기재하는 거는 이게 100% 소비자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약간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런 이유예요.
광고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후기 같은 거 비포 애프터 이런 거는 광고일 수 있는데 소비자를 쓸데없이 현혹한다라는 게 문제고 그리고 약간 헛된 의료 이게 표현이 이거였거든요. 헛된 의료적 기대를 심어준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100% 예뻐지거나 100% 건강이 증진되는 게 아닌데 마치 진짜로 건강이 증진될 것처럼 광고하는 문구들은 그냥 일단 다 뿌리 뽑고 본다. 이런
네. 되게 엄격하게 좀 규제를 만들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생명과 직결된 맞아요. 문제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가격을 올리게 되면 서로 그 가격표 연가 맞아요. 경쟁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또 예전에 막 유령 수술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환자 유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플랫폼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너네 그냥 자율심의 기구의 기준에 다 맞추다 보면은 소비자는 모바일에서 이런 시대에 보톡스 가격하는 비교들 못하고 병원에 발품 팔면서 가격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규제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조금 삐딱하게 보자면 결국은 반대하고 있는 게 뭐 의협이나 변협이나 이런 직능 단체인데 이해관계가 이제 전혀 없는 그냥 순수한 법률 소비자 의료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전문직 밥그릇 다툼 같다는 느낌도 솔직히 들긴 하거든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산업적 관점에서 사실 밥그릇 싸움이 아닌 거는
맞는
것 같긴 하고
사실 모든 산업 네. 뉴스가 그렇죠.
네. 사실 다 밥그릇 싸움이죠. 네. 근데 이게 실제 전문직 단체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프레임으로 비춰진다는 걸 본인들도 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나 가치가 있다라는 입장인데 변호사법 1조랑 의료법 1조가 뭐냐면은 변호사법 1조는 인권 수호고요. 의료법 1조는 국민 건강 증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약간 비판을 받는 전문직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불신을 받더라도 약간 최소한의 약간 인권과 생명 윤리를 다루는 직업으로서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 광고 플랫폼을 경계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들이 광고비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정말 약간 비윤리적인 의사 또는 변호사들이 광고 플랫폼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소비자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환자 피해라든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업윤리 면에서 플랫폼 자체에 들어오는 거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또 그쪽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지금 약간 저의 자아는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도 물론
똑같거든요.
시험 네. 회사 시험을 보는 거지 정부 국가 공인 인증을 받는 직업은 아니지만 저희도 뉴스를 팔아서 뭐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뭐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네. 이런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고민일 것 같기도
네.
하고
굉장히 비슷한 고민이고 그래서 네. 실제로 의사랑 변호사들 만나보면 기자업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유 네. 어필하는 거지.
네. 어필하는
생각해봐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동질성 있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맞아요. 면도 있겠죠.
꼭 기자뿐만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본인의 업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소비자들의 리뷰라든지 아니면 우리 업이 지켜야 되는 분명한 가치나 선이 있는데 그걸 플랫폼이 넘어오려고 할 때 느껴지는 약간 위기감, 두려움 이런 걸 또 생각해 보시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한 걸음 더 떨어진 약간 관찰자 입장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김정민 기자는 이 뉴스를 왜 주목해서 썼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IT 분야를 좀 취재하면서 참 피부로 많이 느끼는 건데 사실 저도 처음 IT 기자가 됐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나는 문과고 이과나 기술은 전혀 모르는데 뭐 개발자 문화도 전혀 모르는데 뭐 IT 산업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지? 이렇게 되게 막막했는데 막상 뛰어들어 보니까 그냥 우리 주위에 늘 있는 서비스들이더라고요. 당장 약간 오늘 하루도 구글이나 삼성, 애플, 네이버, 카카오 안 쓴 날 하루도 없고
없죠.
그쵸, 네. 그쵸, 없죠.
당장 뭐 날씨나 시계 하나까지도 생활을 다 의존하고 의탁을 하고 있는데 이 업계에 들어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좋은 기술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기술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어버리는 약간 그런 게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 기술 기반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플랫폼이 전문직 영역으로 확장을 시작했다는 거는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벤트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은 되게 그들만의 공고한 울타리가 있고 되게 배타적인 문화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소 전문 지식이 떨어지더라도 플랫폼이라는 소비자 후생을 가장 약간 우선시해서 진격하는 어떤 외부 세력이 전문직 영역으로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전문직들도 그렇게 일일이 발품을 팔지 않고도 막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쉽게 만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약간 한국 사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타다 사건 이후로 네. 굉장히 그때 당시에 타다 이후에 기존 업계에 반발이 있을 때 한국 사회는 굉장히 기존 업계의 룰을 존중해주는 쪽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소비자들이 뭔가 학습을 했고 후회를 했어요. 약간 우리가
타다가 없어진 거.
네, 타다 좋았는데 약간 국회나 정부의 결정이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약간 기술적으로 그렇죠.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불안감도 있었을 거고요.
약간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새로운 거에 좀 개방적인 사회인지 알 수 있는 물론 전문직이니까 얘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쵸. 좀 그런 걸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분야를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타다랑은 또 전문직이라서 약간 다른 듯 하지만 또 그런 면에서는 네, 또 비슷한 그렇죠.
다른 듯 같죠.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기존 업계와의 그런 갈등이 계속 좀 이 업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로또 그 사례를 그렇죠, 봐도.
기존 업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뭐 밥벌이 하는 방식이라든지 룰이 다 정해져 왔던 건데 그걸 흔드는 거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딱 한 방향으로 탁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네. 주제긴 하네요.
이해관계자가 너무나 많고 네. 입장도 다 너무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플랫폼이 또 무서운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 듣고 또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